마가복음 13번 메시지 왕국의 비유 첫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중요한 장인 마가복음 4장에 왔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마가복음에 펼쳐져 있는 순서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1장 14절부터 45절에서 우리는 복음사역의 내용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과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문둥병자를 깨끗이 하는 것을 봅니다. 계속하여 2장 1절부터 3장 6절에서 우리는 복음사역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병든 자의 죄들을 사해주는 것과 죄인들과 잔치를 하심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금식시키지 않고 즐겁게 해주시는 것과 종교의 규정보다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배고픔을 더 주의하심과 종교의 의식보다는 고통받는 자의 구조를 더 관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어서 3장 7절부터 35절에서 우리는 복음사역을 위한 다섯 가지 보조 행동으로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시는 것과 전파를 위해 사도들을 세우시는 것과 긴박한 필요로 인해 먹지도 못하시는 것과 성령에 의해 사탄을 묶고 그의 집을 늑탈하는 것과 천연적인 생명의 관계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생명의 관계에 머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국. 비록 복음에 관한 온전한 조망을 이렇게 세 부분에 걸쳐 보았지만 우리는 복음의 고유한 본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이 부분들에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그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복음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4장에서 이 복음의 기록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문제에 이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주 예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구절은 분명하게 복음이 왕국을 위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왕국은 사람의 왕국이나 이스라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무엇입니까? 왕국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 전체를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서 우리가 왕국에 관한 분명한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국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영역 혹은 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그의 왕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어떤 영역 혹은 구역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그는 그의 목표에 도달하고 그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영역입니다.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목적을 역사해내고 그분의 목표를 성취하는 영역이며 구역입니다. 하늘들과 땅과 수백만 가지의 항목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중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적극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소극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통치권이란 어떤 특정한 영역과 구역 내에서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통치권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사람과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에서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영역이 필요했는데 이 영역이 왕국, 즉 하나님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으며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직후에 하나님이 땅에 왕국을 세우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는 이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에서의 그들의 노종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그 왕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표는 제사장의 왕국을 소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구약 끝까지에서 우리는 왕국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우리는 이 왕국을 단지 이스라엘 왕국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왕국이었습니다. 구약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노아 혹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없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 그분의 목표에 이르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성육신의 방법을 통해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의 후손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성육신을 통해 오셨습니다. 성육신 된 하나님으로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 행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왕국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한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며 사람들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목표와 결과.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은 종종 도외시됩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 전파가 단지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나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나 사람들을 도와 형광과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는 복음에 관한 다른 인상을 받습니다.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으며 사람들에게 왕국을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주님은 어느 날 그들을 거룩한 땅의 북쪽 헐몬산 기슭의 경계선 가까이에 있는 가이샤라 빌립보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 자신에 관해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곧 그리스도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관한 이 계시를 받은 후에 주님은 계속하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교회와 천국이라는 말은 서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으며 다음에는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왕국이 열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해서 왕국이 열리는 것이 교회의 건축이 시작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복음의 본질이 왕국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왕국을 위해 전파되며 왕국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내기 위한 거룩한 영역, 즉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도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국을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복음의 목적을 계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왕국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의 목표일 뿐 아니라 또한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무엇이 산출되겠습니까? 이 산출, 이 결과는 왕국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왕국을 낳습니다. 주님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서 교회와 왕국이 한 가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왕국이며 왕국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중단되지 않았음. 어떤 성경 교사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왕국과 함께 오셔서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이 교사들에 의하면 주님이 배척받았을 때 그분과 함께 왔던 왕국 또한 배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사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왕국이 배척을 당했을 때 주님은 왕국을 중단하시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지금 현 시대, 즉 은혜의 시대는 교회의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은혜의 시대에서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교회 시대 후, 즉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왕국을 이끌어 오실 것이며 이는 그들이 말하는 바 중단되었던 것으로서 천년 동안, 즉 천년 왕국 시대에 이 땅에 왕국이 성립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망에 따르면 현 시대는 교회 시대이며 오는 시대는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는 진리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전적으로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주 예수님은 왕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에서 마태복음 13장 끝에서 주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왕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교회의 건축과 아울러 왕국의 열쇠들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왕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주님이 왕국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전진된 지적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주님이 그분의 사도들에게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분의 제자들에게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우리는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을 전파했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고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은 우리에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왕국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우리는 에베소에 사는 자들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했음을 봅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은 바울이 강론하여 하나님 왕국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왕국을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일들을 가르치고 전파했음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 생활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구절은 교회 시대에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강하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맥이 현 시대에서의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약한 자를 받는 것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로 인하여 약한 자들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오늘날 교회 생활은 왕국입니다.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은 왕국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행입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어떤 범주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일을 실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또다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자들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 모든 구절들의 문맥은 교회 생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그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만일 왕국이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요한이 왕국 안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이 왕국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왕국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왕국.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거듭남이 하늘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 가는 것은 장래 문제인 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입구였습니다. 어떤 부리의 왕국이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그 왕국 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물은 이 왕국 안으로 태어남으로써 동물의 왕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동물이 사람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으로 나야 할 것입니다. 이 예로서 우리는 출생이 어느 특정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왕국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일한 원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며 즉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왕국, 즉 인간 왕국 안으로 들어왔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이 왕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출생을 통해 우리는 인간 생명을 받았으며 이 생명에 의해 우리는 인간 왕국에 속한 일들을 압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야 합니다. 신성한 왕국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신성한 생명을 떠나서 우리는 이 신성한 왕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 지금은 신성한 왕국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의하면 교회 생활을 실행함으로 우리는 지금 왕국 생활을 실행합니다. 왕국 생활.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왕국 생활 안에 있다고 말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때때로 교회 생활보다는 오히려 왕국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과 아울러 왕국 생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왕국 생활 안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은 왕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왕국이며 왕국이 교회 생활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